SBS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방법은 sbs.com.au/korean을 접속하시면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안 politics with political commentator So Chung-sik. Simple but compelling analysis on what's happening in Korea.
1월 15일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발표 이후로는 처음으로 함께 만났습니다. 대북제재 문제를 비롯한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공조 상황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한중회담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항상 그 중국의 반응이 문제죠.
네.
왜냐하면은 모든 그 북한 핵 또는 미사일 또는 다른 일반적인 도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할 때,
네네.
이 중국 쪽에 문이 뚫려 있으면은 그 제재 조치가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경제 체제에서 이제 사실은 고립돼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자체도 뭐 딱히 이렇게 제재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제재를 가했을 때 뭔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경제 체제도 못 되거든요.
네.
그런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은 중국 쪽에서 뭔가를 봉쇄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를 축소하면은 이때는 그 효과가 뭐 아주 바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어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이 참 중요하고,
네네.
예, 과거에는 뭐 항상 그 유관 국가들의 뭐 냉전과 자제를 호소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었는데,
네.
초기 대응에,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의 초기 대응에 그런 말이 이제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중국이 뭔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느냐, 아, 이런
네.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네.
아, 또다시 이제 그 북한을 직접적으로 너무 압박하는
네네.
그런 제재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한 표현을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이 한중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회담, 이게 뭐 내용이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나오기는 외부에 공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교 협상의 어떤 그 관례상 말이죠.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수위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사실은 중국으로서도 지금 현재 뭐랄까요, 과거와 같은 그런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중국으로서도요.
네.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또 불만이 많거든요. 북한에 네네. 대해서.
네.
그럼 반면에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을 해서 뭔가 이 현재 그 남북 그 대치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위험한 이 압박, 이건 또 북한 중국으로서는 용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수위 조절이죠.
네네.
북핵에 그 뭐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까지 얼마만큼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 수위 조절이 이제 한중 수석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의 이제 어떤 핵심 이슈 또는 의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문제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만 만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 특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어떤 수위 조절 이게
네네.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담화를 통해서도 중국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네.
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역할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에 크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언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네.
특히 그런 말까지 했어요. 우방이다 혹은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식의 이제 표현까지 동원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수위를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홍래희 이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 핵 비확산 체제 수호,
네.
동북아 지역 평화 안정 수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네네.
앞으로 이 대응 방법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네.
뭐 이런 그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뜯어보면은 말이죠.
네네.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요새 뭐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 또는 미국의 핵우산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반대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거기에 또 뭐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네.
또 핵 비확산 체제 수호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이고요.
네.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 수호라는 것은 현재 그 어떤 현상 유지라는 것을 또 강하게 또 시사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반도의 비핵화 회담이 담판의 궤도, 즉 협상 궤도로 회복돼야 한다.
네.
육자 회담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국의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의 입장을 뭔가 이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네.
것을 이번 회담에서도 보여준 셈이 아닌가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그 사드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 나누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미국의 사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죠. 이 사드 배치 필요성이 다시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중국 측이 좀 난색을 표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런 거죠.
네네.
사실은 뭐 간단한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네.
뭐 사드 배치라는 게 미국의 압박이고 사드를 배치 안 하는 건 우리 자주적인 태도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네.
그 너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거죠.
네.
이 사실은 그 군비 경쟁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쟁이란 게 저쪽에서 소총을 한 발 쏘면은 여기서 뭐 두 발을 대응하면 저쪽에서 자동 사격하고 그럼 여기 기관총들이 되고 그럼 저 박격포 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트 되다 보면은 그게 큰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네.
총성 한 발이 큰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역사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군비 경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을 하나 실전 배치를 하면 이쪽에서 그 방어 체제를 만들면은 또 그걸 뚫기 위해서 더 강력한 미사일 또 더 강력한 방어 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네.
군비 경쟁은 끝이 없어지는
네네.
겁니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뭐 이 중국 눈치를 봐서 사드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그 군비를 강화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일본이 이제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면은 중국은 또 더 강화할 수밖에
네,
없고
그렇군요.
그러면 대만이라든가 필리핀 또 동남아시아 베트남 같은 이런 국가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무기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 500km를 날아가는 것이 이 중국으로 위해서 일본 쪽으로만 날아가겠습니까? 그게
네네.
필리핀으로도 가고 베트남으로도 갈 수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북한이 지금 이 제가 매일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네.
자,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 동북아 전체가 미사일과 핵무기의 빽빽한 울창한 밀림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네.
이런 논리에서.
네네.
이 사드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네.
이 중국으로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한반도 사드 배치로 무력화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네.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큼은
네.
굉장히 강경하다는 것이 뭐 그걸 가지고 뭐 아주 뭐 그렇게 막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양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북한이 이제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네.
마냥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또 논리적으로 또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신중이니 뭐 이런 외교적인 용어를 동원을 하는데
네.
그 외교적인 용어라는 것은 결국 배치하지 마라. 절대 배치해서는 안 된다. 절대 반대한다. 라는 이런 뜻이죠.
네.
결과적으로는.
네. 뭐 중국 측이 아직 정확한 입장 표명을 조금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은 그 러시아에 대한 또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북핵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외교전이 굉장히 좀 치열해 보입니다. 미국과 네. 중국 외에 이 러시아와 일본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본은 뭐 당연히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나라입니다.
네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 하도 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 만성이 돼 있죠.
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느끼는 불안감이
네네.
체감적으로는 정작 우리나라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일본 항상 이제 그 우선은 미국의 방위 우산 속에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어떤 뭐 흔히 요새 하는 말로 찰떡 궁조 이런 쪽으로 네. 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예. 있고요.
네네.
반면에 지금 미국이 러시아 쪽에 이제 외교적으로 공을 들이는 것은
네.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끌끄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네네.
이 북한이 러시아 쪽에 상당히 밀착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중국 제재 중국 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으면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중국 쪽에 구멍을 막아도 러시아 쪽으로 이게 구멍이 뚫려 버리면은 마찬가지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러시아로서는 또 사실은 최근에 그 이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많이 잃었거든요. 이
네네.
중국이 뭐 대국 굴기니 군사 굴기니 해서 영향력을 막강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러시아가 이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강하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는 이번에 자신의 어떤 외교적인 소위 흔한 말로 이야기해서 몸값을 높인다고 할까요?
네.
미국한데
네네.
그런 쪽으로 보면은 오히려 중국보다 러시아가 제재 수위를 높이는데 더 큰 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반응 그리고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이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서정식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BS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9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SBS Your Language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세요.